이어지니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오늘의 프로그램에서는 교정 교육 뉴스, 연변대학 리용 학생의 시 작품, 그리고 중국해양대학교 조정숙 학생의 다채로운 대학생활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교육 뉴스를 간추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2020년 말까지 각 지향진 기숙제 학교와 향촌 소규모 학교 조건을 소재성의 기본 표준까지 이끌고 나홀로 어린이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학습 조건을 한층 개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까지 우리나라 16세 미만이며 부모 모두 타지에서 근무하거나 한 명만 근무하지만 다른 한 명이 간호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총 697만 명입니다. 나홀로 어린이 현황에 감안해 교육부는 최근 교육관심 기제를 건전해하고 교육관심 수준을 격상하며 농촌 나홀로 어린이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향촌 학교 교육 조건, 생활 조건을 한층 개선하고 나홀로 어린이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먼저 기숙제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농촌 의무교육 학생 역량 개선 계획을 조직 실시하며 빈곤 지역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점으로 하고 계획을 모든 빈곤 부축 개발 중점현에 보급할 것을 각제 요구했습니다. 나홀로 어린이들의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는 또 각지를 촉구해 나홀로 어린이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중퇴통제, 학습 확보 사업의 중점으로 간주하고 중소학생 학적 정보 관리 시스템과 국가인구 기초 정보 데이터 베이스 비교 점검 기제를 완비하며 실시간으로 중퇴 상황을 감독하고 통제할 계획입니다. 항조시가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항조시 인재봉사국이 최근 항조시 당위원회 정부가 반포한 6대 행동으로 인재 생태가 가장 훌륭한 도시를 건설할 때 관한 의견에 따라 기존 본기 대학 학력 졸업생 생활 보조 정책을 조정한다고 선보했습니다. 올 상반기 항조시는 입적 정책 요구를 전문대학 학력까지 낮추고 이번에는 또 대학 학력 졸업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재에 대한 항조시의 중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조시가 이같이 요구를 낮추고 인재를 유치한다는 것은 뜻밖입니다. 인재 유치 면에서 항조시는 줄곧 전국 범위 내의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제3자 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항조시 인재 유치율과 해외 고위층 인재 유치율, 인터넷 공정사 유치율은 모두 전국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항조시 인재 총수는 242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유치한 유학 인재는 3만 3천 명, 외국 국적 인재는 2만 명입니다. 2018년 항조시는 본기 졸업생 8만여 명을 받아들여 역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조시가 인재 보조 정책 강도를 더 강화하는 데는 인재에 대한 항조시의 중시와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또한 항조시의 자신감과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당면 항조시는 각종 새도시, 소도시 건설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 발전에서 인재 수요량이 왕성해 인재를 영입하고 쓰지 못하는 현실적 우려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적절한 시기에 인재 보조 정책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도시 부대 봉사의 완비화와 산업 발전의 승격을 추진할 수 있어 선순환 형성에도 요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항조시가 요구를 낮추고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위한 것이라며 보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자극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항조시 부동산 시장 통제도 따라서 승격되고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제고와 편리가 도시 발전의 초심입니다.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도시가 더 개방되고 포용족에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항주시의 인재 전략은 기타 도시의 개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성 루하시 도교촌의 농촌 여자의 도촌이가 대학 통지서를 받아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회복한 후 도교촌에서 양성해낸 238번째 대학생입니다. 도교촌은 231가구에 991명밖에 없는 작은 촌락이지만 이미 200여 명 대학생을 배출해 그중 박사생은 13명이고 석사생은 21명으로서 명실상부 박사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청년부가 최근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농촌에서 중퇴하고 풍파리하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 다시 풍파리하는 것이 농촌 자녀의 기본 운명입니다. 일부 농촌 자녀들은 재부 축적도 결핍하고 지식과 기능 등 지력 자본의 축적도 결핍하며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촌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공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자원 불균형으로 인해 농촌은 교육 경쟁에서 열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방법을 다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학생들이 지식으로 운명을 개변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박사촌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당면 일부 농촌은 독서 요용론에 대해 가치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지방 문화에서 교육에 대한 중시도가 결핍한 전통과 관련됩니다. 만약 지인 중에서 대학생들이 모두 좋은 생활을 누리게 된다면 기타 농민들도 공부가 요용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대학생들이 좋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리익을 고집하고 시야가 좁으면 기타 농민들은 대학에 가기보다 일찍 풍파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촌 대학생들이 도시에서 뿌리를 내린 것은 상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의 규칙이 있고 도시는 도시의 생존 논리가 있습니다. 중국 청년부는 빈곤의 세대 전승을 타파하고 사회 유동을 추진하면 더 많은 교육 역전을 낳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농촌과 도시가 더 활기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경시 인민정부 외사 办公室에서 주최한 제8회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 주간 행사가 최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5일간 지속되는 행사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은 문예 공연, 국제교류, 북경 관광, 문화 체험, 교류 친목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중화 문화를 실감하고 상호 료해를 증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주간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랄리아, 페루, 독일, 러시아, 한국, 미얀마, 타이, 인도, 베트남 등 14개 나라의 예술단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개막식에서 14개 나라의 청소년들은 무대에서 함께 평화와 친선의 노래를 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교류 주간 행사 기간 각국 청소년들은 북경 세계 원예 박람회, 만리 장서, 국가 체육관 등을 참관하고 북경 고성의 역사 인문 문화를 감수하고 현재적인 발전 맥박을 짚었습니다. 행사의 일환인 박물관의 밤 행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연 박물관을 찾아 과학 강습, 전시, 특색 공연 등 형식으로 교류 학습을 펼치고 일대일로 주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의 자연 인문 역사를 요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교정 교육 뉴스였습니다. 박효신 가수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좋은 사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앙인민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작가 꿈나무 글과 오늘을 사랑하는 작가 지망생들의 수작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작가 지망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작은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이곳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슬픈 련가 사랑은 이별은 그리움은 점점 모르죠 희미한 곡조로 되어버린 이 노래를 어느 누가 들어줄까. 오늘도 무심코 또 불러보는 내 사랑 그리움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불러야 다 부를 수 있을까. 걸음마다 묻어나는 그리움을 길목마다 다 심고 다니는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쓸쓸한 리별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여물어가는 그리움은 울고 있는 바로 지금 오로지 슬픔 안에서 숨쉬며 살아있는 나를 더 아프게 느낀다. 그냥 흐느끼는 나의 노래여라. 네, 사랑은 항상 슬픔과 그리움, 불안함과 동반하죠. 네, 사랑에는 절대적인 침착이 없고 이별에는 절대적인 해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슬픈 사랑을 겪었길래 이 같은 슬픈 작품을 쏘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정다감한 저자에게 이 노래를 선물합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싶었는지 몰라
공부면 공부, 동아리면 동아리, 일이면 일, 다채로운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현시대 조선족 대학생들의 교정생활. 네, 개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네, 훌륭한 성적으로 흠모했던 대학과 전공에 가는 학생인가 하면 작은 점수 차이로 아쉽게도 좋은 전공을 놓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초반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어 학생들에게 2차 선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공을 바꾸려면 어떤 심리 준비와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중국해양대학교 조정숙 학생의 이야기가 참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그는 일본어 전공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바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해양대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조성숙이라고 합니다.
네.
고향은 연변이고 졸업한 고중은 연변 일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니고 계시는 중국해양대학교는 어떤 대학인가요?
저희 대학교는 원래는 이과 쪽이 되게 강세로 밀고 나가고 있는 대학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종합성 대학으로 바뀌면서 문과 쪽도 지금 같이 성장해 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긴장 푸시고요. 중국 해양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몇 개 뽑아볼까요?
인기 있는 전공이라면 아무래도 양지후 전공.
네네네.
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양대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원래는 일본어였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전공을.
언제 바꿨죠?
사실은 1학년 후학기에 바로 한국어로 바꾸긴 했는데 학적에서는 계속 일본어로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어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바꾼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본어가 고등 때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조선어로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기억을 가지고 대학교에 와서 일본어를 선택했는데 대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중국어 한어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원래도 한국어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한국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도 해양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학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학년에 거의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네, 반이 두 개로 나뉘어서 수업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조선족 분인가요? 아니면 한족?
네, 조선족은 거의 없고 거의 다 한족 친구들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중국 해양대학교에 입학할 때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족 점수를 빼면 579점으로 들어왔어요.
중점 점수선을 한 몇 점 넘으셨죠?
저희가 그때 중점선이 531점이었는데 그러면 네. 중점선보다 40점 정도? 40점에서 50점 정도 더 맞고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외적인 학업을 제외하고 과외적인 그런 대학교 동아리나 취미생활 경험해보시는가요?
동아리는 국제교류협회라는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 차이도 이해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 쪽에서는. 알바는 대학교에 온 다음엔 주로 통역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도에 통역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그때 어류 박람회라는 데에서 또 통역을 해보았고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이 청도에서 전시회를 열 때 거기에서도 통역을 맡아보았습니다.
연구생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번 학기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네.
한국에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국문학 쪽에 흥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학교도 한국 대학으로 일단 유학을 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교환은 어느 대학교에 갔는가요?
한국 성신여대.
학부에서 주어지는 교류 기회 있겠네요.
네, 학교에서 저희한테 5명, 6명 갈수 있는 명액을 줘서 신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3학년 후학기면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일 법한데, 말씀하시다시피 한국에 가서 연구생을 하고, 그럼 연구생 졸업해서는 어떤 진로를 더 일단은 생각했던 그런 진로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멀리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국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에 이모저모를 결부해서 저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볼까요? 저희 그 9월 달이면 또 새내기들이 입학하고, 네, 또이 한국어 전공을 선택할 이제 새내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 조선족이 한국어를 선택한다는 데에 대해서 편견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한국어를 더잘 배우는 거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용기 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전업을 선택하고 안에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서도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용기 있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그런 편견이 진짜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조선족인데 왜또 한국어를 선택하냐고.
네, 그렇죠. 라디오를 통해서 뭐 말을 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있긴 한데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딱히 전할 말은
네.
직접 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정보 타임 교정 생활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의 전령 진행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8609-2492번, 010-8609-24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8609-2492번, 010-8609-2492번으로 24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프로 담당 함강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솔태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치아를 닦을 때 솔태를 함께 닦거나 또 솔태를 긁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학적 견지에서 볼 때 솔태 상황은